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 2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37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뭐 이제 6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자기네들 가축까지도 끌고 올라와서 파종해 놓고 나서 싹이 올라오면 막 그것까지도 다 짐승에게 뜯어먹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약탈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그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올 때가 되면 그 농사 파종한 뒤에 올라왔겠죠. 뭐 그 올라오면은 다들 동굴로 산으로 구덩이 파고 다 피신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뭐 일제시대 경험하신 분들은, 뭐 저는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겪으셨던 일들을 저한테 가끔 얘기해 주셨는데요, 집에 있는 노숙가랑 노쭈발까지도 다 이제 그 말살 때 마지막 때에는 막 다 뺏어가서 뭐 이렇게 풀떼기 같은 데 얹어놓고 나무젓가락에서 밥 먹고 그러셨다는 얘기 들어보면 참 이게 약탈하는 자들이 와서 한번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삶이 얼마나 그 핍절해지는지 아마 경험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고, 저는 좀 들어서 알고요. 뭐 저런 젊은 목사가 뭘 알겠나 하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쌀밥 구경하기 힘들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뭐 겨울 되면은 그냥 감자 옥수수 그거 먹었습니다. 감자 붕생이라는 거 있거든요. 아세요? 강원도에서는 감자 붕생이라고 그래요. 밀가루 잔뜩 넣고 거기다 감자 깨가지고 그걸 쪄요. 쪄가지고 겨울에 그거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뭐 옥수수 먹고 그러고 컸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 인간의 양식이 원래 쌀이 아니라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배부르게는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생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남의 집에 가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친구네 집은 쌀밥 먹고 있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먹더라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시절이 어려우면 그 시절이 참 괴롭고 힘들죠. 무려 몇 년 동안 그렇게 약탈을 당했나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긋지긋하게 약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막 미디안이라는 말만 듣고 그들이 올라올 때쯤 되면 사람들이 벌써 보따리 싸놓고 올라오면 이제 도망갈 생각을 다들 아마 하고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도주 그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해서 그거 한 줌 털어서 먹고자 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러시거든요. 참 감사하죠. 참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막 용기 백배한 사람은 아니고, 또 6장 말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아 기드온이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참 이 사람 그렇게 담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는 거 하면 6장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밀 한 점 털어먹겠다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불러주신다고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병 군사로 삼아주신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이 있고 우리가 뭐 싸움에 탁월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막 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쓰신다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헌신의 용사, 선교의 용사, 전도의 용사, 부흥이 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용사 아닌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내보내시려고 준비시키시는데 뭐부터 시키시나요? 6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미션을 하나 주시는데요. 너 가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사는 찍어가지고 나한테 번제를 드릴 때 땔감으로 써라, 이런 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바알 제단을 섬기고 그 아세라 목사는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런 거를 섬기고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첫째는 아버지가 무섭고, 그 당시에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런 걸 섬기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그런 걸 들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참 기드온이 신중하게 낮에는 못하고 사람들 데리고서 밤에 그걸 훼파하고 났더니,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 아비에게 찾아가죠.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들이 이거 때려 부셨으니까 당장 내놓으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달려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지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저 자기들이 복 받는 게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불을 켜고 그거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 썩어지는 목상이 뭐라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게 뭐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게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참 신중하죠. 하나님께 막 초자연적인 현상을 막 원하잖아요. 솜털 갖다 놓고 적게 해달라고, 뭐 희한한 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걸 또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이러니까 나섭니다. 목이 나쁘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여튼 기드온은 참 신중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으로 오늘 이제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느냐 하면, 하로셈이라는 데 가서 진을 치고 싸워보자 이러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이나 모아놨습니다. 이제 1절, 2절, 3절 오늘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로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근데 이제 별명이 생겼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안 되고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 언제 얻었을까요? 예, 바알 제단 헐고 나서 얻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6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장 32절 보시면 왜 여룹바알이라 불렀는지 그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룹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이 더불어 쟁론했다,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다퉜다 이런 말의 해석입니다. 성경에 다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와 쟁론했다, 바알과 싸웠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좋겠죠. 저 사람 바알을 이겼어, 이런 의미도 가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명이 뭐가 됐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룹바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요?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거 하필 왜또 하롯샘입니까? 하롯샘 히브리 말로 이렇게 떨림의 샘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 상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떨림의 섬에다가 샘 옆에다가 진을 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게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진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뭘 추려내시려고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한번 볼까요?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몇 명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쫓아 나왔나요, 기드온을? 예? 3만 2천 명. 그 중에 몇명 두려워서 집에 얼른 갔어요? 예, 2만 2천 명 돌아갔습니다. 몇명 남았죠? 1만 명 남았습니다. 그 2만 2천 명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전번에 봤잖아요. 이 전에 있었던 전쟁, 기드온 전에 있었던
사사 드보라 사사 때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그 하솔왕과 싸울 때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고요.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미디안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던지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이 번쩍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쌩 집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떨는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두려워 떠는 사람 3만 2천 명이 다 나가서 싸워도 지금 몇 명이 왔는지 혹시 그 8장에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13만 5천 명 온 거 아세요? 한번 볼까요? 자, 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나 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군사를 끌고 왔는데 13만 5천 명이나 끌고 온 거예요. 정말 메뚜기 떼 같이 왔잖아요. 13만 5천 명이나 왔으면 지금 3만 2천 명이 나가서 다 가서 붙잡고 짝대기 들고 싸워도 지금 몇 명은 때려 눕혀야 이게 승리로 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1인당 최소한 4명은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 보내셨어요? 2만 2천 명 보내셨어요. 그럼 만 명 대 13만 5천 명 싸워도 한 명당 몇 명은 때려 눕혀야 돼요? 최소한 14명은 때려 눕혀야 그것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명이 나가도 전술적으로 보면 한번 해볼만 하지 뭐 이러고 팔 걷어붙이고 나갈 수 있을 나갈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안 하세요. 2절 말씀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긍하기를 자랑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찾아왔거든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7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제 너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와서 3만 2천 명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누가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자랑한다고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자랑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기로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경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승리의 비결을 찾고 싶어해요. 성공의 비결, 출세의 비결, 돈 많이 버는 비결 이런 걸 성경에서 찾고 싶어하는데 참 성경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약해지길 원하세요. 아세요? 우리가 점점 쇠해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커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뭔가 힘이 있기를 원하고 부하기를 원하고 권력이 있기를 원하고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대받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 뻔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높아지고 재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자긍하게 된다고요.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세상에 눌리게 하시고 억압받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눈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늘 잊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그런 은혜를 발견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 때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소명자로 부르셨으면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조추라. 아, 그래서 돈 가지고는 주의를 못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잠깐 직장생활할 때 모았던 거를 이거를 나눠주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저는 그대로 봤거든요. 뭐 저는 근본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근본주의자 같아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막 기적이라고 그러면 기적이고 뭐 걸으셨다 그러면 걸으셨고 뭘 내리셨다 그러면 내리셨다는 거 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 같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수구 꼴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하나만큼은 좋은 말도 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저를 그렇게 고지식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 신앙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전부라고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 세상에서의 가치관들, 경제관념들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모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유함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참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스럽고 선한 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아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약해지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고 나서는 그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위협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말씀의 진리인 것을 발견했으면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약해졌는지를 발견했으면, 아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문명이 뒤쳐졌으니까, 우리는 신식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으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틈만 나면 조금 삶의 여유가 되고 조금 살만한 길이 열려지고 조금 곡식이 쌓이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저 세상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우상재단들 자기도 만들고 아세라 목상들 자기도 깎아서 만들어서 복주시옵소서 그걸 미련 없이 쫓아가서 세상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해바라기처럼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1만 명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돌려보내세요? 9,700명도 돌려보내세요. 그 뭐 물을 뭐 개처럼 핥아먹고 손으로 움켜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을 남기셨다라는 거죠. 그 300명을 그러면 왜 남기셨나요? 300명이 13만 5천하고 싸우는 건 이건 계산해 볼 것도 없어요. 13만 5천 대 300 그러면 게임 안 됨. 전쟁 승리 확률 0%예요. 가면 전멸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미디안 13만 5천과 싸우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달리실 때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독생자 아들을 다루실 때에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앞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평생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어 주님 앞에 늘 찬송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드리다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온 땅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만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님 참 좋아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2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저희가 복음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걸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해봐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고 하나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면서 그래, 나는 세상에 없어지는 것, 가져가지 못할 것, 그거 붙잡기 위해서 괜히 헛걸음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다 주고 싶고 다 원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 가장 값진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세상에서 보화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크게 바라보고 붙잡고 그 이름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하고 약하고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한 걸음 떼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해질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걸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부한 자리에 가고 내 힘으로 뭘 해내면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주님께서 날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큰 은혜의 빚을 졌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 은혜 믿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다오 하신 이 말씀대로 잘 살아드리다가 이 귀한 은혜 복음이 이 땅에 구석구석 잘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저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찬송 드리는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여 오늘 이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